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9월달 들어오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강연을 잠깐 중단하고 이제 침례식을 9월 마지막 주일에 보낸 후에 우리 10월달에 갈라디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왕과 그의 어릿 광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도 사랑했고 신하들도 사랑했고 백성들도 사랑했는데 그 중에 어릿 광대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 마음이 어지럽고 그리고 또 심란하고 할 때마다 어릿광대가 왕을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왕이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왕이 어릿광대를 불러서 작은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이제부터 자네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줘야만 하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어릿 광대가 이제 궁중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자기보다 더 심한 바보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샅샅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 없나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났는데 왕궁으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릿 광대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왕에게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어릿 광대에게 말합니다. 자네 돌아왔군. 나 이제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네. 그랬더니 어릿 광대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여행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왕은 좀 씁쓸한 표정으로 아직 잘 못했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릿 광대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작은 금지팡이를 폐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왕과 같이 인간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과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릿광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릿광대는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왕의 문제를 아주 직시했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릿광대처럼 사람을 웃기거나 또는 고개를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바보처럼 보이고 또 어리석고 우습게 보일지라도 이 광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보스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은 인간됨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요. 항상 반듯해 보이기를 원하고 또 서로 침범하기를 무언 중에 약속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경멸하고 이렇게 우습게 볼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가리기 위한 그런 방어벽을 멋지게 꾸미고 그리고 그렇게 쌓아가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나는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어리석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반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남이 나를 경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상식화, 보편화되어 있죠.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사람 사이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어리석게 보이든 우습게 보이든 간에 따뜻한 사랑입니다. 따뜻한 이해이고 또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요소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상화된 그런 인사치레나 요식치레를 잘하면 사회생활,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믿고 사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또 직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광대와 함께 있던 왕처럼 인생에서 진짜 살아야 할 삶,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다가 허황되게 우리의 삶이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릿광대 취급을 받든 받지 않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도록 그의 모든 삶을 소비하셨고 활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앞서서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보다 잠깐 더 조금 더 앞서서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었죠.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했고 그리고 엄숙했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그 본질에서 벗어난 그 유대 사회에 대해서 심하게 반박을 했고 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갖겠다, 진짜 야훼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나는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따로 그렇게 모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무리들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무리들을 쿰란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게 되었을 때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경건함과 그리고 그 삶의 정결함을 보고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로마 치하에서 어렵고 어지러운 시대였는지 모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로잡아줄 바로 소중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실로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호의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침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자 유대교 중심부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자기들을 향한 그 권력의 그 지지가 흩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특징들을 잡아냈습니다. 경건하고 금식을 하고 술 마시지 않는 것을 빙자해서 저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이제 공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주로서의 이제 공생애를 살았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다 공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세례 요한과는 판이하게 성향이 달랐어요. 잔치집에도 잘 가시고 가서 사람들과 웃고 즐거워하고 또 익살도 부리시고 또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사람들이 정말 경멸하고 왕따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죄인들, 또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까지 하면서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유대교에서는 아주 비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아니, 경건치 못하고 다시 말하면 탐욕 가득한 요즘 말로 하면 먹방이라는 말 있죠. 먹방. 예수의 탐욕스러운 먹방의 상습적인 술꾼이다. 이렇게 이제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경멸해도 난 그런 말과 공격에 시달리지 않는다. 난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진정한 삶을 살게 하는데 중요한 소명이 있는 자이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보스럽게 여겨도 게으치 않고 뭐 그 사람 그렇게 뭐 미워하거나 뭐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사랑으로 깨우는 일, 사람을 사랑으로 깨우는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본문 7장의 35절의 말씀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지혜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인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이제 장차 나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 이분이 옳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음을 게으치 않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첫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리석음의 자리를 게으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선지자들, 말하자면 직분자들이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다른 모양이었지만 부끄럽고 바보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잘 알고 있죠. 이사야를 보면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벌거벗은 듯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지만 내 앞에서는 이렇게 벌거벗은 사람과 같다.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의 행동으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비윤리적인 그 불륜의 행동을 저지르면서 가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계속해서 고멜을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의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참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짓 신랑, 우상들에게 또는 자신에게 팔려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나가는 고멜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신부의 자리로 백성들을 불러 앉히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멜과 같은 당신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당신 그 백성들을 고멜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와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뭐 에스겔이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다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행동들이 꼭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핵심과 골자가 있는 메시지를 말로도 전했지만 행동으로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행위 언약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말하자면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굶으로써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열려야 할 관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도널드 캡스라는 사람이 어리석음은 우리 자신을 더욱 분명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유력한 예언의 형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바보스럽게 굴고 어리석음의 형태를 띠면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종종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런 선지자이셨습니다. 비난받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러한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바보 역할이 자동적으로 선지자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소명의식과 전해야 할 메시지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하셨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일 것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으셨고 매우 자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근거 없는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그 앞에 섰을 때부터 카리스마가 있고 권위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그러면서도 또 나타나면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그 능력이 있고 또 웅변 능력이 뛰어나고 또 잘생기시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냥 바라는 지도자에 대한 설정이지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한 남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미에 보면 43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이 막 구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했을 때 이제 빌립이라는 젊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 말하자면 우리 구주 예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는 구주의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구주의 헬라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누군지 나타났다 그러는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궁금증에 빌립이 바로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나사렛은 지명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삶을 대부분 살았던 그 장소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게 유명한 말이죠. 그죠? 우리도 그 말 많이 빙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서울 출신이라 그러면은 아이고 서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 굉장히 비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 남쪽에는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북쪽에 위치했던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예수님이 생애를 대부분 거기서 사셨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왜 그랬냐 하면 역사적으로 정말 그 많은 이방 국가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교도 국가들이죠. 그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신앙의 위협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실제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련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던 정말 그 많은 그 신앙을 막 그 정절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예 난 좀 더 세련된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남부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경건치도 못하고 세련되지도 못해요. 말하자면 후진 경멸받는 땅에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공적인 구주로서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은 벌써 너무나도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아유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걸림돌을 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선지자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구주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자유하셨습니다. 조건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사역을 펼쳐가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열쇠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가짜 그리스도가 한 열몇 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아마 제일 구세주답지 못하게 보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리고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갖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자격과 출신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오똑하고 그다음에 아주 윤기 흐르는 그 금발의 머리, 그리고 키도 180이 넘고 그리고 이렇게 훤칠한 그렇게 생긴 분이었을까? 물론 키는 크셨다고 해요. 그런데 결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관계를 갖기 전에는 그분과의 어떤 끌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끌리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변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자기 자신의 열쇠를, 나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고 사셨죠? 오늘 3장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명확한 답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포되었던 말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00% 확신한 첫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난이나 어떤 환경적인 비천함에도 굴하지 않고 또한 당시 높은 권세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구주로서의 삶과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의식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될 차례가 되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관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당했을 때 난 누구지? 하고 물어보긴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집요하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고민하고 마는 것이죠. 답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는 내가 되어야, 또는 내가 뭔가 더 이루어야 내 자신은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입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성취 기준에 내 삶을 맞추고 재어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는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견고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삶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삶도, 어떤 숭고하게 보이는 사역도, 어떤 고귀하게 보이는 직장 일도, 내가 돌보는 모든 사람들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이 정체성 위에 세워져서 내 삶과 사역이 가꾸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로서 사용되고 또한 결실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잠재 능력과 소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서도 엄청나게 불안하고 자기방어적으로 내면이 비참해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사역의 세계에서만 그런 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일했던 그 분야에서도 직접 직업 분야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학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식사를 같이 하죠. 그러면 탑 가이들이 앉는 자리가 또 있죠. 그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면은 정말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 정말로 남이 이렇고 저렇고 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로 그냥 시간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존경했던, 잘 몰랐지만 존경했던 한 호주에서 그래도 가장 넘버원이라는 학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컨퍼런스를 갔다가 그분 테이블 옆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저분이 내가 존경했던 탑가이라니 정말로 실망했어요. 나오는 얘기가 건설적인 얘기가 없어요. 다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돈을 얼마를 따갖고 쟤는 뭐 돈을 다 가지고 어디다 썼고 그런 얘기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 또 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내 쪽으로 비참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깊게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반대한다라든지 자기를 돕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적대감까지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증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진 못해요. 배우자에게서는 물론 그렇죠. 배우자에게서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배우자들끼리도 방어하죠. 누가 나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런 육체적인 차원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그야말로 모든 내적인, 내 자신의 내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은 자신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회의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 사랑에 의존하는 삶을 실제로 사셨기 때문에 언제나 편안했고 언제나 당당했고 언제나 자유했습니다. 정말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이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실 때도 그거는 아주 처참한 죄인들이 죽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밖에는 그것 외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십자가에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도 그리고 자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정체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면,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런 정체감 위에 서지 못했다면 그분의 사역 전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구주로서의 모든 가르침, 모든 기적, 또 모든 베풀어주신 치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 정말로 자신에게도 절실한 문제였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따를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절실한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닫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아주 귀한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6절을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내 삶에서 응답되고 있는가, 그것을 또한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유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1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서 진정한 자유애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저는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 인생의 부요함을 영원히 약속받았다면 우리는 진리 하나만 붙들고서도 살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자유를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